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어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점검할 게 많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이 노동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공청 과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부에서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에게 이 문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세 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디어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통합당은 국회에서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국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상임정국위원회 앞서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공개 강연에 나섰는데요. 으흠. 강연을 마치고 나온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야기했다라면서 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내달 1일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부터 공식적으로 당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도 이날 의결이 됐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의 독자 원내교섭단체 구성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라면서 한편에서는 이 미래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전이 거세게 펼쳐졌었다라면서 통합이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진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나요?
정리를 했다.
지금 상임정국위원도 41명 중에 23명이에요. 네. 겨우 또 통과한 거거든요.
어제 네,
겨우 정족수
의결 겨우 정족수
겨우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저쨌든 진압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압은 이제 미래 한국당도 했던 얘기고.
네.
아무튼 네. 자 김종인 비대위가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잘 굴러갈 것인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미 근데 진행자와 변호사님께서 청기누설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아, 예. 네. 갑자기 말을 아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경제 문제 관련 의제 설정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당이 김종인의 리더십에 따라갈 만한 팔로우십이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초선 등을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또 영남권 당선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리더십 자체가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평이 많잖아요. 다소 권위적이다라고. 네. 그래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올수록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청기 누설에서 김종인 리더십을 다뤘죠. 그런데 네. 그때 핵심 포인트는 이른바 40대 경제 대통령. 이걸 이제 부르짖은 것이 과연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짚었는데 재미있는 게 비대위 출범을 전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40대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더만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좀 덜 하고 있죠.
아, 청기누설 들었나?
뭐 사실 그런 사람이 지금 존재한 사람은 잘 없거든요. 예. 어쩌면 어젠다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저쨌든 비대위원들은 좀 젊기는 젊습니다. 네. 같이 선출이 됐는데 여성하고 30대 뭐 조직 위원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보기 나름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피들로 비대위를 꾸림으로써 네. 당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어떤 뭐랄까 문화 이런 것들을 그 이식을 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30대 비대위원들이 그러면 수평적 관계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쉽지 않죠.
수직적 관계로서 일렬 종대로 도열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과연 비대위는 다른 비대위원들의 존재 이유와 어떤 역할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이 정의당 뭐 얘기하기엔 좀 맞진 않지만 혁신이 정의당 혁신을 보면 다 젊습니다.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는 수직적보다 수평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는 한 명은 나이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껏 정치를 많이 했고 네. 나머지 지금 비대위원들은 되게 젊습니다. 뭐 성일 쪽이나 몇몇 빼고는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직적일 가능성이 뭐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포인트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이제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네, 그렇죠. 들어갔는데 네.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과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어찌 본다면
중요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거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누가 양보하느냐 누가 또 주도권을 잡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그 비대위원의 성격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직들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사실 네.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는 당선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예, 성일정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미애 의원 정도고 나머지 이제 김연아 전 이제 아직은 의원이죠. 네. 김연아 의원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이제 원외 조직위원장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칫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자고 하는데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당이 제대로 또 항상 이 당이 항상 물리적으로 붙여놓고 화학적으로 안 붙어가지고 파열음이 여러 번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철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할 일이 많아질 수 있죠. 다시.
아 기사를 많이 쓴다.
네, 발제하지 않아도 기사 쓸 거리에서 넘쳐나는 그런 정당이 또 될 수 있죠.
뭐 일복 있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일을 해야죠. 일을.
저는. 그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발굴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자꾸 지뢰처럼 터지면
기자 정신 아주 모범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어제 이제 일성은 상당히 좀 그 귀결해서 들어야 되는 어떤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자유우파 같은 표현도 쓰지 마라.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평등과 비민주. 우리 국민들은 여기 이걸 중시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어떤 발언으로 귀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앞에 두고
그 얘기 해버렸어요.
무상급식 관련 투표한 것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 바로 면박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두 명이잖아요. 대권 주자급 홍준표 당선인과 오세훈 전 후보. 네. 두 명을 결국 직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 앞에서. 네.
이게 이제 문제는 그 계산된 발언이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공교롭게도 직격탄을 맞은 두 사람이 잠재적 대권 후보라는 점을 이걸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 거지.
글쎄요.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앞으로 행보가 좀 이제 그 궁금해지는데요. 뭐 저희 뉴스 세계 시간이든 인터뷰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그 숱하게 좀 다루지 않을까.
자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수 할머니 제 19대 총선 출마를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2012년 3월 8일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녹취록에 하면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의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던 이용수 할머니에게 네. 또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외에도 뭐 총선 출마를 하는 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싫어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통화는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 선언 며칠 전에 있었던 통화였습니다. 네. 또 한편 윤미향 당선자를 향해서 사퇴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이제 리얼미터에 그 의뢰를 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네.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 날인 26일 날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의원직 사퇴가 70.4%,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20.4%, 잘 모르겠다가 9.2%였는데요. 네. 이걸 또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또 복잡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여론이 51.2 필요 없다가 34.7%였고요. 네.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가 37.9 필요 없다 45.3으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국정수행 적극 긍정층에서도 사퇴가 45.5 필요 없다가 43.1로 좀 비슷하게 나와서 네.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좀 복잡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응답률 5.5%,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3부에서 그 뭐지 그러니까 출마 이야기가 이제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이용수 할머님의 네.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 비례 후보 신청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의 이제 그 공천과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직
네.
진출 이 두 가지 이제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후자와 관련해서 3부에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대표와의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위를 통해서 공천을 받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인터뷰에서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가 떴는데요. 윤미향 당선인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기자들한테 밝히기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를 하고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는 거 하면서 이제 해명 관련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나머지 고발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바로 해명될 게 아닌데 이거는 네. 개인 계좌로 받았던 뭐 얘기들이거든요. 후원금을.
네.
그 부분은 통장만 보여주면 해명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얘기는 했었어요.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마 지금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10일간 정도 안 보였었어요. 윤미향 당선자가.
네.
이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보이고 국회 개원하기 전에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종합 서명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도 했었던 거고 뭐 저는 이건 만약에 이제 그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종합적으로
네.
입장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했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거는 반 정도는 해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인 계좌 부분을 받았던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소상하게
그렇죠.
밝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그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소명을 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그렇죠.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종합 소명 내용이 얼마만큼 그 깨끗하게 의혹을 그 지워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거는 지금 뭐라고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북 경주경찰서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수사하기 위해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팀인데요.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죠.
네.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는 9세 남자아이였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SUV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자의 5살 난 딸을 때린 9세 남아가 사과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자 200m가량을 뒤쫓아와 고의로 추돌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 가해자 측은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경찰을 통해서는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거리는 이게 지금 고의 아니냐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논란거리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상을 보면 아유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 뭐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전도가 됐으면 아이가 근데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됐지만 상황상으로는 영상으로 봐서는 고의의 측면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좀 갈리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시야라는 거 보면.
그렇죠.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에 사실은 그 9살 이제 그 남자아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을 했다는 점이라든지.
그렇죠.
1차로 어떤 그 이제 그 자전거를 받은 다음에도 조금 더 주행을 했다는 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이거는 요새는 블랙박스라든지 그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네.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선 이런 거.
바로 그거죠.
막 그걸 해낼 겁니다. 아마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제 고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서 1차로 이제 그 자전거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조작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속도를 줄였거나 브레이크를
네.
밟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됩니다. 예.
그렇죠.
요새는 다 확인해냅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딜레마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두 번째 논점이 나오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이게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사실 반대 청원도 사실 올라가기도 했고 뭐 그게 채택이 되진 않았습니다. 20만 안 넘었습니다.
네.
계속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게 민식이법이 좀 처벌이 과한 거 아니냐 과실범인데
네.
스쿨존에서 아동의 상해 범죄, 아동을 교통사고로 상해 입혔을 때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뭐 벌금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건 과실이고요. 일부러 아이를 쳤을 때 특수 상해죄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동차가
예.
이때는 특수 상해가 되면 1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입니다.
네.
고의범은 10년까지인데 과실범은 15년까지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민식이법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딱 딜레마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최고형량이 다르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식이법이 높다는 걸 지금 그 박준 변호사께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 규정이 없죠.
그렇죠.
무조건 일단 실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3천만 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또 민식이법이 과하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이거 말고 사망이 했을 때는
네.
3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예.
이거는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형을 정할 때 이게 법계 체계하고 맞게 정해져야 되는데 예컨대
네.
만약 이거를 1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여론을 좀 의식해가지고
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15년까지 뒀다라는 거는 그건 좀 심각하지 않았을까. 이 체계하고 안 맞지 않나.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싶습니다.
불똥이 다시 민식이법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강에서 또 민식이법에 좀 반대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잖아요. 또
예.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악성 음해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논란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에 원래 좀 반대했던 그런 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방금 말씀하신 형량을 걸고 넘어지면서 민식이법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 여론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 법체계가 잘못된 거를 조정해가고 정비해야 되는 문제와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확한 그거를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것과 또 지금 이 민식이법 원래 입법 취지가 무엇이었고 이걸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 별개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막 뒤섞이게 되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막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또 막 여론전을 하거나 이게 좀 숟가락을 얻는다거나 좀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뭐 지금 상해 부분은 이렇지만 사망의 부분은 3년 무기징역입니다. 상당히
네.
세거든요. 벌금도 없고 그거랑 같은 유사한 교통사고 범죄가 위험운전치사죄 그러니까 약물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근데 그거랑 같은데 그거는 고의적 측면이 있어요. 술이나 약물은 본인이 알고 고의로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 텐데
이제
음주 운전할 때 음주라고 하는 것을 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실수 아니죠.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과실 아니고
바로 똑같은
최소한
건데
최소한 미필적 고의거든요.
민식이법의 그 취지가
네.
스쿨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쿨존에 진입을 했는데도 주의 의무를 그러니까 게을리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죠.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이라고 봐야 돼요. 법체계적으로 봤을 그
때는. 법리에는?
몰랐고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못했고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못했고 예견해야 되는데 예비 못한 게 과실인데 스쿨존을 인식 못했고 아동임을 인식 못했고 안전 의무를 못했으니까 이건 다 과실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은 지금 형량이 있는 위험운전치사죄는 고의범죄에 가까워요.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도가 그런 게 스쿨존에 대한 어떤 그 표시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그 희미하고 이런 게 많다.
그렇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100%
네.
공감을 하는데 스쿨존에 자기가 진입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어떤 그 게을리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걸 과연 과실로 볼 수 있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그것도 과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논점이 하나 생겼다.
저는 그것도 과실로 생각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